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5일 시리아에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에 연루된 미국 무장 세력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맞춰 의회를 폭파하고 의원들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의회가 의사당 난입 사태를 규명할 초당적 조사위원회 추진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출범 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자신의 취임 후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분인 5천만 도스 접종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일반 냉장고에 2주간 보관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25일 10년물 미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75% 하락한 31,402.0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 1부는 로이즈데일 로드에 위치한 세포드 현대 제공입니다.
사고 후유증, 청소년 자세 교정, 각종 통증 전문, 제2조 척추신경 한방병원, 기계치료를 넘어 정성스런 수기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15년 경험의 제2조 척추신경 전문의, 개인별 맞춤치료를 전문으로 학교와 우체국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소독과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원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페어팩스에 위치한 제2조 척추신경 703-539-8822 703-539-8822
서울 컴퓨터 시스템. 지난 20년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웹디자인, CCTV, POS, 전화 시스템, 비즈니스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서비스로 여러분이 정보통신 기술에 필요한 최고의 서비스와 기술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유용한 컴퓨터 칼럼과 무료 상담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www.seoulcomputer.net 703-579-1707 579-1707 서울 컴퓨터 시스템.
미국이 25일 시리아에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오늘 저녁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 공습은 최근 미국인과 동맹국 사람들에 대한 공격과 계속된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맹 파트너들과 협의 등 외교적 조치와 함께 비례적으로 군사 대응을 했다면서 이번 작전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공습이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목표 아래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에 따르면 미군의 타격으로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카타이브 사이드 알쇼하다를 포함한 친이란 민병대들의 여러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커비 대변인이 공습에 따른 사상자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슬람 시아파 전투원이 1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군이 시리아 동부도시 부카말과 가까웠던 이라크에서 군사물자를 싣고 오던 트럭 3대를 타격하면서 최소 1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들은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하시드 알사비 민병대 소속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2011년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발발한 뒤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날 공습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한 뒤 첫 번째 군사작전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적대 세력에 맞서 강력한 군사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에 연루된 미국 무장 세력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맞춰 의회를 폭파하고 의원들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가난다 피트먼 미 의회 경찰국장 대행은 24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하원 청문회에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현장에 있었던 무장단체 멤버들이 국정연설과의 직접적인 연계 속에 의회를 날려버리고 의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죽이고 싶다는 바람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이 의회에 집결했을 때를 노린 위협에 대해 미 당국이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성을 띈 계획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의회 난입 사태로 강화된 경비태세가 언제 완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피트먼 대행은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 우리는 의회 경찰이 강화되고 견고한 경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랫도록 주 방위군을 워싱턴 DC에 주둔시키거나 철제 펜스를 유지할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체로 취임 첫 해에는 공식 국정연설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국정연설인 상하원 합동회의를 연설을 합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첫 공식 국정연설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2월에 했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하원이 연 첫 청문회입니다. 상원도 지난 23일 의회 난입 대응 책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의회로 몰려가 폭력 사태를 촉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섰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의사당 난입 사태를 규명할 초당적 조사위원회 추진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출범 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5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1월 6일 의사당 공격 문제에 조사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다른 국내 테러 단체들의 출연과 같은 단일 사안에 대한 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제안을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거부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하고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공화당의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전날 상원 연설에서 민주당이 당리 당략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 제안을 했다면서 이는 민주당 7명, 공화당 4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 9.11 테러 조사위는 양당 절반씩 구성됐다면서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했으며 위원회의 권고가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작년 미 곳곳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도 조사하자는 뜻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를 지지한 데 대해 위선자라고 비난하고 조사 대상에 인종차별 시위 단체들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맥코널 대표의 지적과 관련해서 최근 구성된 여성 참정권 특별위원회는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2명씩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됐다면서 여당에 더 많은 몫이 배정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요점은 범위라면서 조사 대상을 의회 난입 사태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은 7시 11분입니다.
최고의 투자 가치. 당신이 찾던 한국의 수익성 높은 바로 그 투자형 아파트. 동부가 비즈니스의 핵심 영종 하늘도시 프로젝트. 이제 청약 신청 딱 1주 남았습니다. 투자에 시세 차익이 없는 콘도나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도권 지역으로 떠오르는 영종도 역세권의 노른자 위장에 지어지는 20층 고급 아파트. 미주동포들을 위한 청약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5평부터 45평까지 다양한 크기에 꼭 맞는 투자 제공. 청약 시 아파트 가격의 50%는 PF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어 소자본으로 부담 없이 투자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찬스. 서두르세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문의전화 718-799-0456. 718-799-0456.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자신의 취임 후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분인 5천만 도스 접종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취임 후 접종 속도가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한 자신감의 발로로 보입니다. 바이든 취임 100일 이내에 1억 도스를 접종하겠다고 공약했고 불과 36일 만에 절반인 5천만의 접종을 유지하면서 목표치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행사는 백신 접종 가속에 달린 바이든의 최우선 공약인 대유행 억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현재까지 약 6,827만 도스가 접종됐습니다. 이는 배포된 9,167만여의 도스의 74%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50만 도스가 접종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두 번을 맞아야 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제품으로 약 2,150만 명이 두 차례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 내 감염 건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미국 내 세 번째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한 존슨앤존슨 백신이 승인되는 즉시 최대한 빨리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남아공 변이를 포함해 상당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는 존슨앤존슨 백신 승인 즉시 300만에서 400만 도수를 배포할 계획이며 이 중 200만 도스 이상은 주 정부로 바로 보낼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서 더 많이 접종할수록 대유행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대국민 교육을 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할 기회가 있을 때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25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NBC 방송의 투데이 쇼에 출연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 맞아야 한다면서 이것은 인간을 놓고 바이러스와 백신 간에 벌어지는 경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을 더 오래 기다릴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더 생긴다면서 미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어떤 백신이든 빨리 맞을 수 있으면 맞아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백신 접종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약 6,827만 회분이 접종됐으며 배포된 9,167만 회분의 74%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VOA 방송과 AFP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VOA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 달러에서 2,380만 달러 등 총 7억 7,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서는 2억 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 7,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 5천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VOA는 이번 배상 규모가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경 4척과 미국이 두 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습니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한구를 석방했습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서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손해 산정이 완료된 후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0년간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1년에 약 30만 달러 선에서 책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승조원 등에게 추가 피해금을 더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성소수자 권리 확대 법안, 일명 평등법이 25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과 주거, 공공시설 접근과 기타 서비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224대 206으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2019년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작년 9월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 2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몰아주었고 바이든은 취임 후 100일 내에 평등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의원은 가결 후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 의지를 강조하며 모든 미국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평등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 등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회견을 열고 이 정부는 권력을 이용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마저 결정해주고자 한다. 소수 특권층의 의지에 굴복하기를 원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코머셜 거래까지 주저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덕트 클리닝 상담해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중동에 배치된 미국 군함 두 척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한 척은 바레인에 정박했고 나머지 한 척은 미공개 장소에 정박할 예정이라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동을 담당하는 미 해군 5함대는 상륙 수송함인 샌디에이고함과 미사일 순양함인 필리핀 C함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수 나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 함에서는 탑승 병력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함에서 내려 격리됐다고 5함대는 밝혔습니다. 이 군함은 바레인에 정박했으며 정박과 의료 지원은 바레인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5함대는 필리핀 C함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여러 명이 조사받고 있으며 이 함도 추가 검사를 위해 정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작전상의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정박 예정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이고 함과 필리핀 C함에서는 통상 각각 600명, 380명의 수병 및 해병이 배치된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지난해 3월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 루즈벨트함에서 수병 3명이 코로나19에 걸린 후 승조원의 4분의 1가량인 약 1,300명이 확진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브레지로어 크로지어 함장은 국방부의 승조원의 하선을 허락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이 언론에 유출된 후 경질됐습니다. 당시 토머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크로지어 함장이 서한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멍청한 지휘관이라고 했다가 비판받고 사퇴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사태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가장 심각한 군 리더십의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일반 냉장고에 2주간 보관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FDA는 냉동된 화이자 백신 원액을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에서 2주까지 보관 배송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25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약국 냉동고에 보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애초 FDA는 화이자 백신 원액 보관과 배송 온도와 기간을 영하 80도에서 영하 60도 사이의 극저온에서 병에 부착된 최대 유통기한 6개월까지로만 허가했습니다. 이번에 원래 허가된 것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관 및 배송할 수 있게 되면서 백신 운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이자는 지난주 백신 원액을 보통의 냉동고 온도에서 2주간 보관해도 안전하다는 자료를 FDA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보관 배송 온도는 접종을 위해 해동된 백신과 접종을 위해 해동되고 식염수와 희석된 백신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경우에는 냉장 온도에서 각각 5일과 6시간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결정으로 화이자 백신 원액을 더 유연한 조건에서 배송,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백신 접종자의 극저온 보관 장비를 갖춰야 하는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곳에서 접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장에서 보급형 세단인 모델 3 생산을 2주 동안 일시 중단했다고 25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3 조합 라인 근로자들에게 생산 일시 중단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3 생산 중단은 22일 시작됐으며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등이 모델 3 생산 일시 중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테슬라는 지난달 반도체 부족으로 일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GM 등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칩 부족으로 인해 조립 라인을 폐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최악의 한파로 대정전 사태가 발생한 텍사스에서 반도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테슬라는 2019년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칩을 텍사스 삼성 공장에서 공급받고 있음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명문사학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납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반대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25일 대법원에 하버드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 요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정책은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대법원의 하급심 판단에 대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003년 판례를 뒤집어줄 것을 호소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은 2003년 8견 당시보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등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내세워 중국의 내년 2월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압박하는 반면 중국은 정상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25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질문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물론 우리는 미국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지침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언급은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보이콧설에 대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비교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25일 10년물 미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5% 하락한 31,402.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는 2.45% 하락한 3,829.34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3.52% 하락한 13,119.43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4개월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최고 1.61%까지 치솟자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 애플이 모두 3% 이상 하락했으며 테슬라는 8.1% 급락했습니다. 제로 수준에 머무는 기존 금리와 달리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동안 손쉬운 자금 조달을 발판으로 삼아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기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없다면서 완화 통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를 강조했으나 다수의 투자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증시 전반이 하락한 가운데 개미들의 반란으로 화제를 모았던 게임스탑은 전날 두 배 폭등한 데 이어 이날도 18.6% 상승 마감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은 7시 31분입니다.
내가 약사면서도 환자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심장 이식을 했어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와이프도 고생을 많이 했죠. 조금 후회스러운 얘기죠. 네. 만약에 그때 네초메릭 후코미단 같은 좋은 제품이 있었으면은 이시까지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약사님들이 추천하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888-761-1188
애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새해를 맞아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광고 업무, 프로그램 진행자 등 두 개 부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라디오 워싱턴과 동참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 전화 703-273-4000번 혹은 info@dc1310.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703-273-4000번 또는 info@dc1310.com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인 26일, 전국에서 오후 6시 기준으로 16,813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잠정 집계치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정신요양, 재활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원과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백신 접종에 동의한 28만 9,480명 중 5.81%가 첫날 접종을 한 셈입니다. 한국 인구 5,200만 명 기준 대비 첫날 접종률은 0.03%입니다. 한국질병청은 앞서 이날 하루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5,266명이 백신을 맞고 이와 별개로 292개 요양병원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이날 밤 12시 기준 접종자 통계는 27일 오전 9시 30분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은 2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 등 총 300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대선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면서 두 사건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문 대통령과 동행해서 볼만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산 일정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변인을 내세워 변명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릴 수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 본부 역할에 충실한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선관위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했다면서 민주당의 부산 공약 발표에 바로 이어 부산을 방문해도 누가 봐도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도를 넘는 심한 선거 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발 충격으로 26일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만 3조 원 넘는 개인 순매수 유입으로 코스피는 가까스로 3천선을 지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86.74포인트 하락한 3012.95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20포인트 떨어진 3089.49로 시작해 장중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후 들어서 장중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장 마감을 두고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3000선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조 7683억 원을 순매수하며 이날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개인 규모 순매수 규모입니다. 외국인은 이날 2조 8124억 원을 순매도해 지난해 11월 30일에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관도 이날 1조 34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25 지수가 떨어져 3.99% 하락했으며 대만 가권 지수가 3.03% 하락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은행의 미얀마 담당 국장이 미얀마 정부에 보낸 서한을 입수해 세계은행이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이뤄진 인출 요청권에 대해 지불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2일자로 된 서한에서 이미 지불된 자금은 세계은행과 합의된 적합한 경비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 자금은 회수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미얀마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2월 1일부터 미얀마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지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주 미얀마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